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지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오늘 10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10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70인 전도대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제시되고 있지만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는 70인 전도대가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장면을 이 10장에서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아마도 이 누가복음 10장이 유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일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이 되겠죠. 10장에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만 참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가 제시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참 이웃이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임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1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종 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세우시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에 파송을 하시게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었던 초기 시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둘씩 사자를 보내는 관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 그리고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하는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둘이 힘을 합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기 훨씬 더 용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증거를 유효케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둘씩 보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만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파견은 그 방법은 연약해지기 쉬운 전도자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10장 2절로 가보실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본절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70인 제자들이 주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틈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시급함을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 이미지에서 볼 때 흔히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측면에서 복음의 전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임무가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절은 일꾼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안타까움과 그나마 있는 일꾼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주인에게 일꾼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일꾼들은 제자가 되는 거겠습니다. 또 제자들의 그 의미대로 일꾼을 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일꾼을 보내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일꾼만이 진정으로 그분의 추수를 돕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단을 가리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떼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결코 여러분 전도하는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도처에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무수한 위험들이 산지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만한 장소나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양떼와 같은 연약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분명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요소는 전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내시는 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4절로 가보실까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전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인데 돈주머니, 지갑을 말하는 것이죠. 또 신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맨발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비로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지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뜻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문안까지 하지 말라고 규제하신 것은 일륜이나 예의를 버리라고 권고하신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의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들과 더불어 담소하고 또 인사하고 뭐 이러면서 지체하고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다. 그만큼 전도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70인의 제자들도 여러 집을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열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옮겨 다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답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고 성경적 근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3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를 삼으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3절, 18절. 그런데 제자들이 물질적 제공을 받는 것이 성전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상전으로서가 아니라 일꾼으로서의 삭시라는 사실에 재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겸손해야 함과 그들이 받는 물질의 대가는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으면 되겠죠. 10장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단지 앞절에 대한 동의적 방법으로 반복으로 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7절 같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 또 유력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겠죠.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 중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오던 음식에 대한 종교적 관습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도 이방인의 동네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 앞에는 유대적인 음식 규정에 의한 음식상이 차려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상당히 약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 8절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물에 대한 유대적 관습에 매여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주어졌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첫 번째 교훈이었죠.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중에 10장 8절 말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라.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뭐 이방 사람들이 차려주는 음식이 유대인의 관습과 규례에 딱 맞게끔 차려주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먹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10장 9절로 가볼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서도 열두 제자들에게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대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각종 질병을 고치는 일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임재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본절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결국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인해서 필연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책임을 뭐 누구한테 돌릴 수도 없다. 전적으로 그 거부한 당신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죠.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해 고모라와 더불어 유황불로 심판받은 도시였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파송된 이 복음 전도자들의 간절하고도 긴급한 메시지를 거절한 동네들은 소돔이 받았던 심판보다 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 동네들이 그것을 거절한 사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1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것은 반대자들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뭐 보복보다는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될 대상에 대한 슬픔과 유감을 표시하는 하나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버나움 근방에 위치한 그 성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잘못을 겸손히 시인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보다 더욱 인색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비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두로는 팔레스타인 해변 북쪽 베니키아의 그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곳은 이 두레마이와 시돈 사이에 있는 고대 항해와 또 상업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고요. 시돈은 두로로부터 그 북쪽으로 약 36km 지점에 위치한 피니키아의 중심 성읍이었거든요. 성경적 근거를 대본다면 이사야서 23장, 에스겔서 26장, 28장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이 성읍들의 주인과 상인들은 교만했습니다. 물질에 미쳐 있었고요. 또 잔악했습니다. 이들의 잔악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고 그래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에 팔아넘긴 사건에서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읍들이 오히려 심판 때에는 벳세다나 고라신보다 견디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한 번 더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참으로 좋으리라고 보고요.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치 아니한 니느웨가 있잖아요. 그 니느웨 성읍 백성들처럼 즉시 회개하는 자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전도를 받고 이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그들이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그러한 때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마땅히 전도자로서 이와 같은 사명들을 한 번 더 인식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이처럼 가버나움이 파멸의 선교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요, 갈릴리 전도 기간 동안은 활동의 본부였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규례를 따라 회당에 참석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등 많은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은 가버나움에서의 활동 때문에 마태는 그곳을 본 동네 이렇게 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의 여부는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오랫동안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렀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까이 있었다고 뭐 교회 뜰을 밟았다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전은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에 의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제자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함을 보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고 거역할 때 그 행위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로서는 자신들의 권위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한다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